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던 그 영광스러운 교제가, 그 생명이 연장되어 우리에게 임한 게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간다기보다 천국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늘의 복음이에요. 천국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내가 내게로, 예수님이 계속 그랬어요. 내가 생명이다. 내게로 인도하신다. 자, 그러니까 이 천국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이 아니었던 삶이 죽어버려야 된다. 그리스도가 아닌 건 다 죽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건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껴안고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사랑이지. 이 하늘의 복음이 접수가 되려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사라져야 돼. 나라는 죄가 사라져야 돼. 나한테 죄가 있다기보다 내가 죄예요. 그렇죠? 예. 자, 내가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작년 수양회 때도 제가 찾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찾아봤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내가 죄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나한테 죄가 있다. 내가 죄를 좀 졌다. 죄 안 짓는 사람 어딨냐. 나도 졌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죗덩어리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내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5장 21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안 적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와 완전히 동떨어지신 분입니다. 그렇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죄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죄를 껴안고 죽은 것도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죄가 되셨어요. 죄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인데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요.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제 왜? 누가 죄니까? 내가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자리에 죄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죽여버리셨다. 이게 실감이 나야 돼요. 이게 경험이 돼야 돼요. 이 자로 가득 찬 죗덩어리라는 것이 경험이 돼요. 죄를 많이 졌다. 너 이게 죄다. 이게 믿어져야 돼. 자, 그럼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나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자라는 게 왜 무서운지 이걸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도 결국 종교적 열심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수틀리면 결국 자기 자신의 기준과 욕망대로 또 살아요. 잘 나가는 것 같다. 종교적 열심 뭐 다 있는 것 같다. 수틀리면 결국 자아가 되사잖아요. 무서워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자, 자아가 가득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종교적이고, 충분히 선을 행하고, 충분히 율법도 지키고, 소위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목회도 성공할 수 있고, 사역도 잘할 수 있고, 구제도 잘할 수 있고, 봉사도 잘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자아가 가득한 상태를 하는지. 근데 수틀리면 자기가 암에 걸려 병원에 누우니까 하나님을 욕했다고 그러잖아요. 권사님인가 누군지. 예. 수틀리면 자아가 팍. 남보고는 아, 약 없이도 다 나아야 된다. 믿음으로 나아라. 그러던 사람이 수틀리니까 자기가 괴로우니까 약국에 와서 살다시피 하고 약으로만 살아가는 거.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죄덩어리인 자아라인 말이야. 근데 얼마나 종교적이고 얼마나 선을 행하고 얼마나 남을 잘 도와주고 얼마나 그래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해요. 자아가 충분히 이런 걸 다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기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율법 다 지켰다 그랬어요. 자기는 율법을 갖다 들이대도 틈을 내주지 않을 정도로 자기는 완벽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자아는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가 자아라는 민수기 한번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을 한 명을 하나를 찾아보면서 이 자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발람의 이야기. 제가 뭐 여러 번 설명도 드렸는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거기 22장 9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하고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12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하나님하고 얘기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대화가 가능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소위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자아로 충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예. 여러분 이 배경을 아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쫙 가면서 막 파죽지세로 몰려와서 막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데 그 가는 길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딱 버티고 있어. 근데 이 모압 왕이 딱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파죽지세로 다 정복하고 몰려오니까 이제 자기만 남았는데 틀림없이 자기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완전히 작살이 날 거를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 정황이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이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아, 그래서 깨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면 이게 되겠구나.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기 살고 있어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술의 예물들, 금은 보화, 뭐 잔뜩 선물을 줘서 그 사자들을 여러 명을 보냈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에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가 맞은편에 가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므라. 너 하나님 선지자잖아. 너 능력 있잖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저주를 해서 우리를 위기에서 좀 구해다오. 잔뜩 7절에 보니까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붙였어 보냈습니다. 자, 8절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거 틀렸어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도 부르고,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런 뭐 달달달달달달 외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주기도만 하루 종일 외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도 부르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오. 늘 찬송 불러요. 그렇죠?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하자가 없어요. 그럴싸한 대답이에요. 너무나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괜찮은 종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만 난 말한다. 훌륭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 어떻게 말씀이 임했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 아니라. 정확하게 임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절대 저주하지 말라. 이 사람들 따라서 절대 가지 말라. 딱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정확하게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근데 13절 한번 보세요. 발람이 아침에서 일어나서 한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은 발락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침에 딱 일어났어. 여러분 같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죠. 야, 이 나쁜 놈들아,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을 나보고 저주하라니 당장 꺼지지 못할까? 낫을 들고 막 덩덕거든 막 이렇게 흥분할지 모르죠. 그죠? 내 쫓아야죠. 내 쫓아야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아주 악질들인데. 뭐 이래야 되는데. 발람이 한 말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발람이 뭐라 그랬니?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이렇게 얘기했어. 이 말 속에는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신다.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섞어져 이러면 끝나는 얘기인데 뭐 여호와께서 허락을 안 해서 나는 못 가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솔직히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한다. 이 얘기. 그 안에는 이런 탄식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온갖 좋은 복술의 예물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깝도다. 그 좋은 선물이 물 건너가는구나. 이런 탄식이 여호와께서 허락을 안 해. 발락의 신하들이 그것을 눈치 못 챘겠습니까? 눈치 먹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돌아와서 발락에게 딱 보고를 했더니 발락이 아니나 다를까 다시 15절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낌새를 알아차린 거죠. 아, 요 녀석은 더 세게 공략하면 넘어가겠구나. 다 감을 잡은 거지. 그래서 더 높은 귀족들 더 많은 선물 그리고 나타납니다. 자, 17절에 보세요. 이렇게 어퍼를 했습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전제하라. 무엇이든지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백지수표 내밀었어. 백지수표. 그렇죠? 무엇이든지 백지수표예요. 부르는 대로 다 써라 이거. 대단한 것. 그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고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크게 인정받게. 군침도는 엎어져. 그죠? 군침이 살살 도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솔직히 속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한테 속에서 항상 꿈틀거리고 있는 자아의 가장 극치가 뭐겠어요? 내가 제일 인정받는 거. 그거죠? 그렇죠? 뭐를 해서든 자간 사람들 앞에 크게 인정받고 싶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자아의 가장 극치예요. 인정받고 인정해 줄 때 살맛이 나는 거예요. 요즘 그 한국의 초등학생들을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한국 초등학생의 76%가 미래의 장래의 꿈이 연예인 되는 거랍니다. 76%. 4명 중에 3명이 장래의 꿈이 연예인 되는 거예요. 뭐 모르고 이제 물론 그러지만 왜 그렇게 하겠어요? 연예인들이 너무너무 인정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이효리처럼 되고 싶다. 나도 김태희처럼 되고 장동건처럼 되고 싶다. 배용준처럼 되고 싶다. 알거든요, 애들이. 야, 저렇게 그냥 스팟라이트 받으면서 인정받고 싶다. 어렸을 때부터, 어려서부터 벌써. 부모들이 또 그걸 고쳐주고. 옛날 같으면 연예인 뭐 그러면 얘 딴 따라되려고 이랬는데 요즘은 아니잖아요. 연예인들이 너무너무 인정받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의 76%. 옛날에는 대통령이 인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땐 너 뭐 될래? 그럼 나 대통령이에요. 그 대통령 다 해먹으려면 아마 수천만 년이 걸릴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다 대통령 하려고. 근데 요즘은 대통령이 별로 인기가 없으니까 연예인이 오히려 더 인정을 받으니 다 연예인인데. 여러분, 저 미국의 플로리다에 가면 거기 그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아주 쫙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뭐하러 와 있냐면 이 테니스 있죠. 테니스로 성공해 보려고 비싼 돈 들이고 1년에 뭐 적어도 아마 1억 원 2억 원 들 거예요. 걔네들 거기에서 교육시킬. 그런 애들이 세계 각지에서 몰려 수천 명이 몰려와서 테니스 레슨 받고 한번 스타가 돼보려고 거기 몰려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 결국 스타가 되어서 예? 성공하는 사람은 0.1%도 안 돼. 나머지는 전부 그렇게 몇 년 고생하다가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서 뭐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죽어요. 근데 그 0.1% 뭐 요거 한번 해보려고 길을 쓰고 부모들이 돈 대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있어요. 왜 그래요?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이 욕망이 이 자아가 대단한 겁니다. 지금 한국 선수들은 특히 한국 여자 아이들은 골프 또 성공하니까 골프하고 지금 뭐 태국에 몇천 명이 가 있다며 골프 유학 해가지고 자,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선악과의 유혹이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결국 뭐야? 자기 욕망을 고쳐주는 거죠. 인정을 받게 하는 거죠. 이게 죗덩어리다. 죗덩어리. 자, 이 발람에게 지금 군침 돌게 하는 어퍼에 크게 존귀케 해주겠다. 높여주겠다. 백지수표 딱 냅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의 헌신된 하나님의 종 발람은 뭐라고 얘기하나? 그럴싸해요. 또 보세요. 거기 한번 보세요. 18절에 한번 보세요. 발람의 대답은 멋있어요.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거나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멋있죠. 신앙 고백은 항상 멋있거든. 네.
멋있죠. 그럴싸하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말로. 예. 여러분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하와도 뱀이 와서 유혹했을 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단호했어요. 오늘 우리도 신앙 고백할 때 보면 아주 단호하지.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런즉 섞어져 알겠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금을 가득 실어다 줘도 착 나는 절대 하나님 말씀 어길 수 없다. 그런즉 섞어져 버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즉이 있어요. 거기 보세요. 19절에 그런즉 근데 이상한 말이 써 있어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상한 그런지기에 참으로 이상한 그런지기.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이중적이라는 것이 딱 드러나고 있지. 쏙 꺼져 당장 꺼져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 이거죠. 하나님이 생각을 좀 체인지할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봐.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기도원 가고 이래서 하나님에게 달겨들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마음도 바꾸시고 그래서 내 소원 들어줄지 모른다.
이거 발람이었죠. 그 금식 투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단식투쟁이지, 단식투쟁.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소원대로 바꾸어보려는 기대가 있는.
무슨 말씀을 더, 아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요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혹시 그동안 마음을 바꾸셨을지도 몰라.
자,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지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발람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지금 교회 안에 득식을 한 거예요. 이발람, 김발람, 박발람, 채발람 득식을 한 거예요. 이중적인 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는 단호하게 신앙 고백하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체인지 마인드 하실 수도 있다 이러고 사는 거. 욕심이 자아가 속에서 이글거리는 큰 코 다치죠. 이러면 큰 코 다쳐.
70살 먹은 어떤 부부가 결혼한 지 50년이 돼서 금혼식을 딱 오래 살아서 금혼식을 딱 치르고 그날을 딱 기념하고 있는데 예? 지인이가 딱 나타났어. 예? 요정이 딱 나타났어. 아, 두 분이 그동안 금술 좋게 50년이나 사셨으니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드리겠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먼저 아, 그동안 하도 애들 키우고 또 가난하고 그래서 세상 구경을 못했으니까 세계 일주 구경이나 한번 시켜주시오. 그랬더니 지인이가 요정이 지팡이를 탁 흔드니까 세계 일주 항공권이 탁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번엔 내 차례. 그랬더니 나는 나보다 적어도 30살은 젊은 여자와 살았으면 좋겠다. 70 먹은 할아버지. 그랬더니 요정이 오케이. 그랬더니 탁 지팡이를 흔들으니까 100살이 돼버렸어요. 역사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30살 젊은 여자랑 살고 싶으니까 와이프가 70이니까 저 100살로 팍 됩니다. 되게 당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런 얘기가 있어. 욕심이 과하면 큰 코를, 우리의 자아는 언젠가 큰 코 다치는 날이 꼭 오게 돼 있어. 여기서 아니면 저기 가서. 이 발람을 보세요. 하나님이 바꿀 수도 있다. 자, 하나님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시작했어요. 이놈 봐라 이거죠. 잘 나가는구나. 자, 20절에 보세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내가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하면서 가라 그랬어요. 어? 아까는, 요전에는 절대로 함께 가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네. 발람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회개하셨구나. 마음을 딱 바꾸셨구나. 하나님이 회개한 거지. 휘파람 불며 신이 나서 내가 간다고 안 그랬어?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 이제 됐죠.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 이 21절에 보니까 아침에 탁 일어나가지고, 예? 그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했자. 이건 하나님이 가라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 마음 바꾸십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예. 역사상 유일하게 짐승한테 혼난 놈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나귀가 못 가고 이러고 있는데,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선지자인 발람이 못 보고 있어. 이게 자아의 극치라는 거예요. 자아가 올라오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만 보여.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 가라 그랬어. 갔으니까 나는 죄 없어. 이거죠. 그럼 하나님이 테스트하라고 하려고 가라고 그러죠. 진짜 가나 안 가나 보자. 이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22죠.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갈 테면 가봐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절대 바꾸지 않아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진짜예요. 첫 번째 절대로 가지 말라. 하나님은 딱 말씀하시면 끝.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뭐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도 있고 상황 윤리에 따라 변하는 거고 뭐고 이런단 말이죠. 이게 발람이에요. 자아가 눈이 가렸어.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못 봤어요. 결국 꾸지람만 잔뜩. 31절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발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자로 그냥 똘똘 뭉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백일하에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그쵸? 자, 여기에서 발람의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드러내시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드러내세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잘 보세요. 자, 34절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아이, 뭐 또 그럴싸한 대답이죠. 그렇죠? 예? 아, 내가 죄 졌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이 고백 역시 앞에 고백들처럼 아주 단호한 고백이죠.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했죠. 근데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네? 여러분 아시죠? 발람의 결국을 한번 보실까요? 이런 고백, 범죄했다고 딱 그랬는데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자, 민수기 25장으로 한번 가세요.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미인계를 썼어요. 이 모압 왕 발락이 미인계를 자기 모압의 여자들을 탁 이스라엘 진 안으로 투입을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그냥 유혹받게 되어서 예? 행음하고 그들 여자들에게 꼬심을 받아서 여자들의 이방신에게 절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이스라엘 진에 보내셔서 너무 진노하셨어.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에 달했어. 엄청나게 지금 미인계에 성공을 해버렸어요. 이 모압이. 자, 그러면 이 미인계를 쓰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군 줄 아세요? 누구겠어요? 아, 누구겠어요? 발람이지. 에? 그래서 보세요. 여긴 안 나오지만, 자, 보세요. 31장에 가보세요. 31장. 모세가 모압을 정복을 하고는 8절에 이거 보세요. 31장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여차여차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왜 죽였는지 아세요? 16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좇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누가 했다는 말이에요? 발람이 꾀를 냈어요. 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어이, 거기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렇죠? 네? 아, 회개했구나. 자아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됐나 보다.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 거짓 고백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범죄하였나. 자, 그럼 왜 이런 거짓 고백이 나온 것일까요? 예? 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알아들이지 못해서 너무 그 죄가 통탄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한 게 아니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 고백이었다는 말이죠. 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에 가 있어요. 위기 모면에 가 있어요. 자기 신상에 가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내가 범죄하였나이다가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초점이 누구예요? 스틸 자아예요. 자아를 계속 고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용서를 빌 때도 자아로 용서를 비는 거예요. 초점이 용서에 가 있는 고백은 자아 중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 위기를 모면하려면 하나님을 잘 이렇게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된다.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발람의 고백과 같은 자기 중심적 신앙 고백이 오늘날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어요. 죄인인 줄 깨달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안 보내고 천국에 보내주신다며? 이거예요. 초점이 내가 죄 용서받아서 내가 빨리 심판에서 모면되는 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 아주 자로 똘똘똘똘 뭉친 고백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되지 않아요. 결국 발람처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또 한번 마태복음 3장 7절에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침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됐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속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저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면은 심판 안 받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비켜가시겠지.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요한이 그 속을 꿰뚫어 봤어. 이 뱀 같은 놈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 갖고 침례 받지 마라. 위기 오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빠한테 잘못해놓고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죠. 아빠가 회초리 딱 들면 왜? 아빠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뭐예요? 자기 신상에 공기가 탁하기 때문에 잘못했어요가 나오는 거죠. 아주 자아중심의 고백이죠. 애들만 그래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해요.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하나님 이거 모면하게 해주시옵소서. 잘할게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너 내가 지은 죄 지은 결과로 따라오는 심판이 무서워서 그것 때문에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이것은 가짜예요. 그럼 회개란 무엇이냐? 참회계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드리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야 되겠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셨을까. 자아에서 나온 신앙 고백. 자아가 죽어서 나온 신앙 고백의 차이가 그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아는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때도 자아로 해요. 다윗은 무서운 간음죄 살인죄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시여 하고 기도한 내용 시편 51편에 있죠.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만약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셨으면 내가 뭐 번제도 바치고 이것도 바치고 그래서 용서를 빌겠다. 근데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런 게 아니고 통회하는 심령이다. 그래서 다윗이 죄 짓고 나서 어이 죄를 빨리 용서받아야지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얼른 제사했어. 예? 짐승의 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너,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뭐 다른 사람한테 죄 안 졌다는 얘기예요. 살인죄, 간음죄, 그 사람들한테 죄 졌죠. 물론 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았다니까. 어디 이런 놈이 다 있냐. 제사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 중심에서 통회하는 마음. 자아의 고백이냐, 자아가 죽어서 나오는 고백이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안고 죄가 되어 죽으셨다. 어떤 나? 그렇게 자아가 죽은 고백이 나오는 나예요. 그래야 경험이 돼요, 십자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아니잖아요. 그죠? 발람은 아니었어. 근데 요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성경군.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고백 아니? 혹시 기억나세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똑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 혹시 아세요? 사무엘상에 한 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15장에 한 번. 사무엘상 15장. 사무엘 15장은 하나님께서 사울왕한테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말렉을 다 쳐부수고 거기에서 다 멸하라 그랬어요. 깨끗하게 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9절에 15장 9절을 보세요. 사울이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아각은 아말렉의 왕입니다.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다 없애버려라 그랬는데 좋은 것들은 싹 놔두고 나쁜 것만 진멸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을 정면으로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후회하셨다. 그런데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절. 13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 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지금 후회하고 있는데 사울은 내가 명령대로 했다. 이렇게 달라요. 명령을 다 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4절에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15절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자, 자기가 했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누가 다 했어요? 무리가 했고 백성이 했고 그 다음에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백성이 했고 무리가 했고 그런데 좋은 뜻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렇죠. 20절에 또 반복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네. 자로 똘똘 뭉친 고백을. 그렇죠?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십일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바치고 헌신하고 그러는 요즘 교인들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과는 관계도 없으면서 충분히 가는 사울이 그러고 있는. 그때 그 유명한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이 얘기했어요. 23절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내렸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었죠? 발람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발람도. 그런데 아니었어요, 발람이. 그죠? 알고 봤더니 완전히 아니었어요. 자로 나온 고백이에요, 그게. 자, 그럼 사울은 어떤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 이거는 진짜일까요? 아시죠, 여러분? 요게 가짜인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 그러니까 자기 신상의 공기가 탁하니까 위기모면으로 한 회개의 고백이 내가 범죄하였네 용서해 주소서. 자기 신상이 위태로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거 가짜 회개라고 그랬죠. 그렇죠? 심판이 두려워서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회개하는 거 그거 가짜로 그랬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과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통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겉으로 볼 때는 멋있는 고백이지만 그래서 결국 속에 그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한테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아휴, 범죄한 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이 말이지. 그래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뭐예요? 자아의 극치를 봤어요. 계속 인정받고 싶어. 그건 그거고 범죄한 건 범죄한 거고 인정받는 건 또 인정도 받고.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게 자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소서. 그러나 왕위를 계속 유지하게 하소서.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백성 앞에서는 권위를 세워주소서. 우리는 자아로 가득한 한 사람을 봤습니다. 두 사람을 봤군요. 발람, 사울.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지. 발람이나 사울이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하나가 된 교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겐 관심 없어요. 오로지 자기 신상에만 관심 있어요. 이 자아의 무서움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기 기준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네, 쓰시죠. 아주 크게 쓰시죠. 발람?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어떻게? 모압 그 발락이 초청해 갖고 갔어요, 결국. 가가지고 저주하라,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이 있는데 딱 산 위에 올라가서 저주하라 그랬더니 저주하려고 빡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에다가 축복의 말을 집어넣어서 이스라엘을 신나게 축복했어요. 몇 번? 세 번. 크게 쓰임 받았어. 자로 가득 차도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사울 그 이후로도 수년간 더 쓰임 받았어. 이스라엘 왕으로. 어디에 쓰임 받았는 줄 아세요? 다윗을 훈련시키는 데 쓰임 받았어요. 다윗 왕이 단단해지도록, 예? 다윗을 죽이러 다니고 굴 속을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예? 계속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데 있어서 아주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물도 쓰시고 불도 쓰시고 침도 쓰시고 막대기도 쓰시고 뱀도 쓰시고 나귀도 쓰시고 아무거나 다 쓰셔요. 근데 나를 쓰셔도 내가 하나님 쓰임받았다. 너 쓰임받았다고 잘난 게 아니에요. 사울도 쓰시고 발람도 쓰세요. 쓰임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바른 생명의 관계가 있느냐, 요것만 관건이라 이거예요. 요것만 관건. 요것만 거니까.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교인이 되어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어요.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총회자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다 돼요. 쓰임 받아요. 근데 저 속에 숨어 있는 죄는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죄는 몇 단계로 발전한다 그랬죠? 3단계로 발전.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아, 살인했구나, 뭐 했구나 쫙 보이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단계. 그런 죄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많이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뭐, 그거는 성경을 안 봐도 아는 거지만, 뭐,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장 19절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겉으로 나타난 육체가 지은 죄란 말입니다. 그렇죠? 겉으로 나타난 죄는 너무 분명하다 이거예요.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뭐 수도 없죠. 수십 가지 수백 가지니까 다 나열 못하고 바울이 그와 같은 종류들 것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들. 이거는 누가 봐도 금방 알아요. 이건 예? 겉으로 딱 나타난 죄니까. 이 세상은 그걸 죄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꼭 하시지 않아요. 예. 죄는 그건 3단계에서 나오는 마지막 단계지. 그 전에 그게 나오게 한 그 밑에 속에 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죄는 어디에서 나오게 되나? 마가복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에. 20절에. 마가복음 7장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 말고 저 속에서 뭔가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그게 2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죄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 아니라 그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속에서부터 겉으로 발전되어 나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단계가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거니와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 이 세상의 만물, 만물들 다 썩어요. 부패해요. 짐승이 죽어서 시체 같은 거 오래 두면은 구더기가 깨고 파리가 너무 더러워요. 그죠? 냄새가 코를 찌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보다 더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서 이 자아로 가득 찬 더 더럽다. 우리가 아무리 꾸미고 단장하고 포장하고 치장하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우리의 속에 이중성을 다 체크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더 나쁜 놈, 덜 나쁜 놈, 더 착한 놈, 더 형편없는 놈, 더 죄인, 이게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 속에, 마음 속에. 우리 인간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쫙 꿰뚫어 보시니까 하나님 보실 때 다 똑같아요. 이 속은 다 똑같아요. 만물보다 더러워요. 다. 나는 아닌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놈이지. 그놈이. 여러분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국회에 들어가서 네 번 놀란다고 합니다. 그거 아세요? 네 번 놀랜대요. 제일 먼저 뭐 때문에 놀랬냐면 나같이 형편없는 놀랬대요. 놈이 당선된 것 때문에 놀랬대요. 어떻게 나 같은 놈이 당선이 됐어? 두 번째 왜 놀랬냐면 국회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국회의원이 다 나같이 형편없는 놈들이기 때문에 놀랬대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똑같더래요. 세 번째 놀라는 이유는 이런 형편없는 놈들이 국회의원을 하는데도 나라가 돌아간다는 사실에 딱 놀랐는데 마지막으로 뭐 때문에 놀랐냐면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또 당선된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놈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투표하는 날 놀려줬더니, 국회의원 선거 날 놀려줬더니, 투표를 안 하고 등산을 가는 사람을 신문기자가 붙잡고, 왜 투표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뭘 다 쓰레기인데 분리수거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놈인데. 국회의원만 그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자 속의 뿌리는 뭡니까? 그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더 근원이 뭐냐 이거. 잘 아시죠? 저 속에 숨어 있는 죄. 그거는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보죠. 로마서 1장. 귀가 닳도록 들은 말씀.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요거예요. 그죠? 예? 이거죠? 첫 번째 단계. 죄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것이 겉으로 나오느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놔뒀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쫙 나. 그렇죠? 그러니까 됐어요 이제. 아, 뭐가 해결돼야 되겠는가? 뭐가?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기준이라.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모든 게 될 텐데 기준이 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제 멋대로. 그걸 성경이 죄다 그렇게 그걸 죄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필요를 위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이런 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 시계가 말이죠. 이 시계가 제가 내가 필요해서 이 시계를 딱 샀는데 만약에 이 시계가 제 멋대로 이 시계 바늘이 앞으로 갔다 심심하면 뒤로도 갔다 에? 심심하면 섰다가 또 조금 있다가 다 가다가 섰다가 또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기준은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게 옳은 거예요. 예? 근데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자기 기준대로 결정하고 판단. 이거 못 참아요. 시계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걸 부셔버리지 저는 안 차고 다니죠. 이거 못 참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회사에 갔는데 전에 이 말씀 드렸는지 모르지만 어떤 회사에 어떻게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사장하고 만날 일이 있어. 그래서 사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액자가 큰 게 사장 의자 뒤에 큰 게 있어. 이 회사의 룰 딱 이 회사의 불문율 이거예요.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이 회사의 불문율 영어로 딱 써 있어요. 두 개요 딱. 1, 2. 딱 두 개요. 많지도 않아요. 1번 사장은 항상 옳다. 사장은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2번, 아, 그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2번을 딱 봤더니, 만약에 사장이 틀리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1번으로 가라. 이렇게 써요. 사장은 항상 옳다지, 1번은. 그러니까 룰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로 써놨지만 알고 봤더니 하나예요. 아,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팍 하고 떠오른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룰이다. 하나님의 룰 두 가지. 1. 하나님은 항상 옳다. 2번. 내 생각에 하나님이 좀 틀린 것 같을 경우에 마음에 안 들 것 같은 경우에 어디로 가라? 1번으로 가라. 할렐루야. 1번으로 가라. 하나님은 항상 옳다. 절대로 하나님 기준만 옳고 하나님의 가치만 옳고 하나님의 목적만 옳고 나는 아니고 내 자아는 내려앉고 죽어버려야 되고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이 자아가 내 기준 내 식대로 살겠다. 이 자아가 하나님과 따로 놀게 하고 제 멋대로 결정하게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이 오죽하겠습니까. A라는 사람도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 B라는 사람은 자기가 또 결정하고 자기 기준. C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무인도에서 살면 별일이 안 벌어지지만 이 사람들이 같이 살면 A라는 사람 기준, B라는 사람 기준, C라는 기준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서로 잘났다고 하니 이런 사람이 사회를 이루고 이런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그 자아로 똘똘 뭉친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어떻게 됐나? 남편은 자기 기준, 아내도 자기 기준.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겨.
이게 성격 차이야.
너
죄예요. 죄. 무슨 성격 차이예요? 죄.
죄. 죽어야 돼요. 이 죄는 죽어야 돼요. 이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죄가 되어 죽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죄가?
나의 죄가.
이 심각성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대신상이 어떻게 되고, 뭐 내가 지옥 가고, 뭐 내가 뭐 어떻게, 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우리 아버지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목적에 의해서 나를 만들었는데, 내가 그거에는 아랑곳 없이 내 기준대로 맘대로 사는 거예요.
아, 이거 어쩌면 이럴 수 있나.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실감이 날 때만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접수가 되고 실감이 나고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아의 극치가 죽어버려야 된다. 그러려면 그 자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지. 나만 그런가? 쟤도 그렇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니 뭐 다 그런데 뭐. 이거 말고
여러분, 그런 전도지, 그런 사형리, 그런 것에 의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 많이 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예? 죄의 싹은 사망이요, 다 지옥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구원한다. 아, 할렐루야,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래서 예수 영접한 사람 많죠.
무슨 쇼입니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그건 다 종교입니다. 종교. 기독교 종교.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죄가 처리되지 않고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도 세울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인도 돼요. 그런 사람이 사역자도 되고 그런 사람이 선교사도 다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행정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기도 하고 다 해요. 그러나 결국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이리저리 부딪히게 돼요. 그런 사람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 선한 거예요. 그게 죄예요. 내가 볼 때 선한 거, 그게 죄예요. 하나님 볼 때 선한 것만 합격이에요. 이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느냐.
자, 다시 로마서 6장으로 가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저께 찾아본 거죠.
계속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침례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계속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왜 이렇게 죽는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 정도로 자아가,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꼭 죽여버려야 돼요. 확인 사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죽고,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정말 죽고, 예수님이 그런 나를 살리려고 부활하셨구나. 함께 부활하셨구나. 이게 접수가 돼요. 이게 경험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6장 11절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가 여기라 그랬어. 교회가. 교회 생활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 모임이 뭔 줄 아십니까?
찬양 부르고 뭐 예배하고 뭐 그러는 게 모임이 아니고 뭐 그런 거 다 있지만 그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이 있고 뭐가 있고 예? 나눔이 있고 이게 다 초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는 거예요. 함께 너희가 여기라 했으니까 여기고 또 여기고 또 여기고 죽는 날까지 여기고 천국에 가서도 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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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선 죽었다 여기고 하나님을 대하여선 살아났다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한다 이거를 여겨야 돼요. 자아가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은 계속 교회 안에서 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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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다는 말이 뭐냐 이거는 그 당시에 그리스 말로 수학에서 쓰던 말입니다. 수학. 수학적인 개념이에요. 예. 여긴다는 카운트한단 말입니다. 영어로 레콘한다는 말인데 이게 뭐냐. 수학에서 쓰는 절대 불변하는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절대 불변. 1 더하기 2는 3이다. 예?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거 있죠. 절대 불변하는 사실. 이거는 날씨가 흐려도 1 더하기 2는 3이에요. 맑아도 1 더하기 2는 3이에요. 기분이 나빠도 1 더하기 2는 수학공식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절대 불변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것이 바로 그런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볼 때 사실만 사실인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볼 때 사실은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볼 때 사실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여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네. 사실을 사실대로. 이 여기는 게 왜 중요하냐? 정확한 사실이면 그 사실을 사실대로 여길 때 사실이 경험되고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 사실이. 사실을 사실대로 여길 때.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이라고 여기면 위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이 여기는 게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저 김정일이가 김일성이가 사실이 아닌 걸 죄다 사실로 가르쳐놨어요. 딱 나라를 막아놓고 북한의 백성들한테 순진한 백성들한테 거짓말을 다 사실 예? 백두산의 소나무도 예? 김정일 동지의 은혜로 자라나고 있다. 사실이 아닌 걸 다 사실로 해서 백성들을 세뇌시켜버렸어요. 그렇게 여기고 사니까 위력을 바라는 거예요. 예? 그대로 믿고 살잖아요. 의심 없이 이거 보세요. 거짓말도 사실로 여기면 위력을 발휘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거짓인데도 사실로 여겨서 위력을 나타낸 예 중에 하나가 이준열사의 이야기. 여러분 이준열사의 이야기 아시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을 강제로 맺었어. 그리고 이제 1910년에 한일 합병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1905년에 이미 합병된 거나 마찬가지. 강압적으로 일본이 너희를 보호해줘야만 된다. 강압적으로 조약을 맺었어. 그러니까 그때 조선 마지막, 그 마지막 왕이 아니죠. 그 전에 왕인 고종이, 고종 황제가 이준을 비롯해서 이휘종 이런 몇 사람, 세 사람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의 특사로 예? 밀서를 딱 줘가지고 특사로 파견했어요. 그래서 이준이 그 고종 황제의 밀서를 받아치고 배 타고 중국으로 가서 철도로 이리저리저리해서 40일만인가 50일만에 비행기도 없던 시점이 아주 초죽음이 돼서 도착했어요. 헤이그. 그래서 만국 평화회의에 가가지고 딱 밀서를 전달하고 일본의 침략 야욕을 여러분들이 좀 저지해 주십시오 이럴라 그랬는데 주최 측에서 못 들어오게 했어요. 이준열. 그러니까 회의하고 있는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전. 자, 그다음부터 이 사실이 어떻게 허구가 됐는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1907년인데 1907년 7월 15일 날 벌어진 일인데 7월 18일자 대한매일신보의 호외에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이준씨가 분기를 이기지 못해 자결하여 만국사신 앞에 열혈을 뿌려 피를 뿌려 예? 배를 갈라서 피를 뿌려서 만국을 경동하였더라. 이렇게 신문 호외가 나왔어. 예. 그 다음 날짜 1907년 7월 19일자 황성신문엔 이렇게 났어요. 이준 씨는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자기의 복부를 할부하였다는 전보가 동호회 중으로 도래하였다는 설이 유하더라. 할복 자살을 해서 피를 탁 만국 평화회의에 뿌리고 대한독립 만세 하고 죽었다는 이게 신문 기사로 나왔어요. 근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분 계시죠? 예? 아마 국민학교 교과서에도 그렇게 난지 모르죠.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예. 이건 허구예요. 예. 그런데 이 사실이 아닌 허구가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여기고 여겨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사실로 전달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연락에 하고 독립운동에 밑거름을 주고 그랬다는 사실을 아세요? 허구가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허구가. 네. 노래로도 만들어져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용진가라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를 갈라 만국회에 피를 뿌리고 이준열사 노래가 있어요. 국민학교 교과서에 그 당시에 있었답니다. 민족진영이 이준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하여 만국사신 앞에 피를 뿌렸다. 애국심을 막 고치시겠어. 자, 그러면 사실은 뭐냐? 사실은 이거예요. 이준이 예, 만국회의에 못 들어가서 분기가 생긴 건 사실인데 호텔방에서 뺨에 종기가 생겨갖고 앓고 있었는데 예? 그 뭘 잘못 먹어서 음식을 며칠 먹지 못하고 의식이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이 나라를 구해주소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탈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어요. 호텔방에서 그걸 옆에 있는 이위종이라는 같이 간 특사가 증언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뻔히 아는 신문사 주필이 예? 양기탁이라는 사람이 그거 너무 시시하잖아요. 밀사로 갔다가 종기 나가지고 호텔방에서 죽었다. 이건 너무 좀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신채호하고 배대리라는 사람하고 짜고 할복 자살로 둔갑시켜서 기사를 쓰게 만들어서 민족의식을 고치신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뭐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참 어이가 좀 없죠.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사실인 줄 알고 이게 수십 년이 지난 제가 어렸을 때 1950년대 60년대까지도 이렇게 국민학교에서 저는 담임선생한테 배웠어요. 아닌데도 수십 년을 계속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걸 듣고 막 흥분하고 이준열사를 본받아 나도 애국자가 되리라 막 이러고 그랬어요. 이 위력을 보십시오. 사실이 아닌 허구도 사실로 여기고 여기면은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것이 무섭다는 것이 교회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여기니까 할렐루야. 허구를 사실로 여겨도 위력이 생기는데 사실을 사실로 여기면 위력 정도가 아니라 경험을 하고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이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사실이 아닌 걸 자꾸 맞다고 하고 여기다 보니까 멀리 가는 것입니다. 구단 배우던가 하고 하나님 구구단이 딱 정립이 되니까 달리 생각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목적도 처음에는 어렴풋해서 헷갈렸는데 이제는 구구단처럼 탁 붙어버리니까 하루 종일 뭐가 벌어져도 그걸로 해석하고 그걸로 결정하고 그걸로 판단하고. 아, 살맛났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삶에 꽉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목적, 창세전의 목적에 입각해서 결정하고 살아. 사실을 사실대로 여기면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임 때마다, 만날 때마다 사실을 사실로 고백하고 그걸 기도하고 그걸 찬양하고 그걸로 먹고 마시고. 사실을 사실대로. 이 파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바울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계속 여겨라 이 말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기고 또 여기고 또 여기고 또 여기고 끊임없이 여겨라. 그러면 경험이 되고 위력이 생겨. 이제 나의 이 이중적인 자, 나의 죄는, 저 속에 도사리고 있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림 그려드렸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었어요.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부활했어요. 하늘에 앉히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꿈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 누가 볼 때 사실? 하나님이 볼 때 사실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봐야 돼요. 누가 보듯이? 내가 보는 건 가짜예요. 누가 보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 실체고 진짜예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천국에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이걸 영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영생을 누리십니까? 교회 안에서 이 영생을 누리고 여기고 누리고 여기고 기쁨이 충만하십니다. 딱 고정돼서 무엇을 해도 고정된 그게 나옵니까? 물론 실수도 하고 여건이 잘못되면 또 방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교회 안에서 여기고 여기고 또 만나서 여기고 여기고. 왜? 그게 사실입니다. 허구가 아니니까. 허구도 위력이 있는데 사실을 사실대로 여기고 사는 우리의 교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창세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 같이 이 자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돼. 이 죄의 문제. 기도하겠습니다.